다시 읽겠습니다. 잘 썼으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속여 넘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죠. 정치인들의 말들, 신문기사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 영원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속여 넘길 수 없는 존재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눈을 피해서 어떤 악한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하나님 몰래 이것을 행하는데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속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스스로 속임을 당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없인 여기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묵테리쩌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묵테리쩌라는 동사는 코를 지켜들다라는 뜻입니다. 코를 언제 지켜들까요? 어떤 그림이에요? 코를 지켜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러한 모습, 태도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코를 지켜들고 쓰러진 사람을 깔보는 태도로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묵테리쪼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했는데 이 수동태의 동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인 여김을 당하는 그 그림이에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제압한 뒤 코를 치켜들고 내가 당신,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속에 넘겼지 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이런 헛된 생각 하나님을 속에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코를 치켜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어하는 태도로 그런 자세로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영역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우주적인 그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이 법칙을 어떤 사람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하나가 빠졌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그것을 바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었던 바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가지고 계시는 Good News Translation 그게 보면은 You will reap exactly what you plant. 내가 심은 것 정확히 그것을 거둘 것이다.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아무도 이 법칙을 깨트리지 못해요. 아 하나님 몰래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나는 깨트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망상 가운데 이것을 심으면 반드시 이 종류의 것이 나게 되도록 저것을 심으면 반드시 저것이 나도록 섭리가 되어서 이 법칙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예, 그렇습니다.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반드시 거두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공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아니 나는 예외적으로 이것을 심었지만 다른 것을 기대하려고 하는데요.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세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고도 저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내용을 다루어야 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심고도 저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가? 죄가 들어온 이유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인간의 생각세계 가운데 오류가 생각세계 가운데 비정상적인 뭔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작용,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생각세계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르는 채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생각세계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그래서 이것 심고 저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으켜져서 인간 생각세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세계에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오류를 무엇이 가운데 저지르고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인데 아예 자신의 심지도 아는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심어놓은 것 대신에 심기는 심었어요. 다른 종류의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뭔가를 심었는데 내 삶 가운데 생각 세계 가운데 말로 부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 미움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심었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안 좋은 것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 될 거라고 잘 될 것을 거둘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이 심어놓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든지 자신이 심어놓은 것 대신에 다른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창조주께서 심은 것 바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법칙을 세워놓았지만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생각은 다르게 확신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원칙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가운데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는 그것이 통해요. 제가 이 냅킨을 떨어뜨리면은 이게 위쪽으로 날아가지가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의 물리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권 안에서는 이것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무섭죠. 왜요?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생각을 깊이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그 중육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행동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점심 식사하고 5층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겠지? 그런데 예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뛰어내려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도하지 않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 시도를 하면 이 중육의 법칙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중육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셔서 그리고 우리는 비교적 이것을 존중하며 삽니다. 심는 대로 그것을 거두게 되는 법칙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항상 존중될까요?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처럼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농작물을 심어놓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동의를 해요. 농작물은. 이것을 심으면 저것이 자라게 될 것이 농작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역할 수 없는 대원칙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읽었던 7절에 이어서 8절 잠시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까는 7절에는 자연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문맥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관련돼서 바로 적용시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동일하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몰래, 하나님 몰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지만 썩어지는 것 아니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고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영적 세계에서도 진리라는 거죠. 이 문맥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갈라디아 교회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육체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데 탐닉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고 해서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금지된 성관계에 탐닉한다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어떤 삶을 산다든지 증오와 적대감을 품고 성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오감을 적대감을 풀지 않는다라든지 습관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든지 팝을 다툼 술 취향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삶에 내 자신을 들이면 다른 말로 해서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심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썩어질 것들을 심었으니 썩어질 것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예,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쪽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보면은 육체의 일들이 어떤 건지를 쭉 나열하면서 21절만 한 구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반 불신자 세상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뒤에 지속적으로 이런 썩어질 것들을 내 삶에 심으면 반드시 너는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기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헬라 동사에 보면은 습관적으로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 습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줄어든다는 소리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미 내가 영생을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 영생을 받았는데 8절이 전혀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대신에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지 않고 대충 살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한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조명 가운데 내 자신을 스스로 비춰보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8절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내 개인이 누릴 영원한 생명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보통 크리스천들 1년에 통독 한번 하니까 하루에 3장 읽으면 그리고 주일날 몇 장 읽으면 1년에 통독 한번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는 내 의무를 다한 것이다. 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 선이면 주님 만족하시죠. 교회에 나가 드릴게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시간 정해서 이 정도는 기도 하나님 괜찮죠? 이 정도면은 뭐 벼락으로 저를 내려치거나 그런 거 없을 거죠? 이런 어떤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괜히 누릴 영원한 생명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겨놓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오래전에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영적 지도자 입장에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이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물을 수도 없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되었으니 이 유대인 라피들은 존경의 위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과 존경 때문에 가르치는 위치에서 선생이라 불리우는 거 좋아했죠. 그냥 함부로 선생 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이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한 것을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그 사람, 더 큰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선생 또는 영적 지도자, 꼭 뭐 선교사, 목사 타이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위치에 함부로 그것을 담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책임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엄격한 평가 기준이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기도 할 수 있고 잘하기도 할 수 있는 그 막중한 그 책임.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심판받게 될 것이구나. 이거 너무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무엇을 그 프라이빗한 공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배우자와 있을 때, 자녀들과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엇이 그의 생각 가운데 지나가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어떤 말을, 행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다른 말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정확하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흔적을 보고 평가하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와, 라고 말할까. 그래서 사역자의 자기 관리는 쉽지 않으며, 긴장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와, 이것도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이 구절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여기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은 아무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차별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보시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적 누구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아무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중력의 법칙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다치고 저 사람은 안 다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의 법칙 누구나 차별 없이 먹는 음식 적합한 운동 없으면 건강 일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저는 그 병원 가서 진단 받을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받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담배를 피우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안 피운다. 안 피웠느냐? 40년 전에 피운 것을 말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담배를 40년 전에 피웠다 이렇게 기록해요. 담배가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뇌 두께가 얇아진대요. 그래서 언어 능력, 사고력,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 정신과에서 그 실시한 연구에서 보면은 흡연자의 뇌는 비흡연자의 뇌보다 왼쪽 뇌의 피질이 얇을 뿐만 아니라 흡연 양이 많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뇌의 피질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만큼 기억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죠. 간사님들 다 끊으셨죠? 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이 건강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어떤 인간에게나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의 뜻입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맞다. 너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드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면,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은 자녀이면 왠지 우리 삶 가운데 한쪽 켠에 아무렇게 살아도, 그리고 또 어떤 응석을 부려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좀 심각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야.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이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영적 은사나 달란트나 부르심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면은 그러면 영적 성공인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개인적인 성공은요, 좀 사역자로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영적인 성공이 판가름 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인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어떤 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많이 벌어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의 트위터 팔로워가 100만이 넘고 그 사업적인 성공이 미국 경제잡지 포춘지에 성공 스토리가 실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업 위기가 있었을 때 기도함으로 난관을 돌파했다 고백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가졌어요. 신앙도 있네. 가정도 화목하네. 명성도 있고 부도 있고 부름이 대상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열광하는 삶이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찾은 적도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영적인 돌파를 만들어주셨습니다라고 간증도 했지만 그의 생에 많은 시간, 많은 경우, 많은 영역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만 성공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대 속지 말라. 이런 삶을 살아놓고 저런 결과를 보게 될 것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적 공간을 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외모로 보는, 겉으로 보는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보신단 말이죠. 농부는 자신이 심어놓은 바로 그 농작물을 언젠가 수확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바 그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법칙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오늘은 자세하게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말씀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그리고 16, 17절 이 두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완성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좀 사도 바울은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건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든 성경은, 우리는 지금 신약, 구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책 하나하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모든 존재 세계를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깊숙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후 불어넣어진 책이라는 거죠. 특이한 책입니다. 똑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고 기역 니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달라요. 내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을 담고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뭔가를 일으킨다. 번째는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고 무엇을 심으면 안 되는지를 이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잠언 21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부의 고민인데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는 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심는 것, 나를 망치는구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중재하는 말들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 나와서 심지 않도록 싸움을 벌여야 돼요. 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내가 그 분복을 먹으면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잘못 심었던 사람들 나옵니다. 잘 심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잘못된 삶을 심고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 나옵니다. 불에 삼켜진 내용이죠. 와, 이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희락을 안겨드렸던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밑줄을 치면서 저는 삶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한번 그 내 눈이 그 성경 본문이 있는 그 곳을 지나갔다라고 해서 사라지든가요? 거듭 그곳을 지나가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고 결심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심겨진 것에 대한 거듭의 시간이 또 있겠죠. 영원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 녹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추천으로 목사님을 소개시켜드려요. 그 분 성함이 찰스 알런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치유와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지으신 목사님이에요. 이 사업가는 자수성가해서 이제 큰 기업을 이루었지만 성공 뒤에 찾아온 그 공허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가 이제 그 정신과 치료 담당 의사가 알렌 목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알렌 목사님이 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드리는 약은 매일 5번씩 일주일을 먹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건너뛰어도 안 되고 먹다가 쉬어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약을 먹고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처방대로 해야 합니다.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그 약을 꺼내보니까 조그만 종이에 시편 23편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식 웃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리라 다짐을 하고 철저하게 그 처방대로 실천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느낍니다. 이분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업가의 말입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심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심어놓지 않는 것을 거둘 수가 없고요. 심어놓은 것 대신 다른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제대로 뭔가를 심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내 삶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하고요. 될 수만 있으면 그 심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방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차이는 수백 배의 차이입니다. 분명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 심은 것을 결실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은 그것을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그 원리와 법칙이 영적 세계에도 작동되고 효력을 발휘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옳은 것을 심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께서 간섭하시는 가운데 잘 심게 하셔서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